주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 가장 귀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복음적이고 또 소망적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회복의 비유를 이보다 더 절묘하게 표현한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이른 자를 기다리시는 심정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려는 내용은 조금 다른 면에서 요점을 잡고자 합니다. 이렇게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겠지만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 절망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추억하고 돌이키는 편에서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부모를 거역하는 안타까운 이 시대의 상황에서 그러기 전에 교회를 떠나기 전에 부모를 거역하기 전에 누린 은혜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중요한 교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와 상당히 닮은 이스라엘의 자녀의 마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오늘의 시대처럼 어찌 보면 달랑 두 아들만을 둔이 아버지의 비유는 오늘 우리 시대와 비교하기에 적절한 말씀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자녀를 둔이 아버지의 서로 상반된 두 아들의 모습은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양극단의 절묘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잘 순종하고 있지만 자신과 같지 못한 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자기의에 빠져 있는 큰아들도 문제는 적지 않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과 사랑 속에 어린 때를 보낸 사람이라면 비록 지금은 세상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몰인정과 비극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때 그렇지 않은 신앙의 가정의 풍성함을 추억하며 다시 돌이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보게 되고 비록 부모와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만족을 모르는 진정한 믿음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범죄하고 돌이키는 동료를 수용할 수 없는 비극적인 모습일 수도 있음을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두 아들 모두가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도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음을 배웁니다. 또 다른 경계는 진정한 신앙으로 사랑하고 키우지 못한다면, 천국의 맛을,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러한 극단적인 세상의 절망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 가족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족을, 감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구라도 옆에서 일러주는 말씀보다는 스스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됐어도 옆에서 일러주는 소리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자기가 처절한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신앙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반드시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주님 품을 그리워할 때가 있게 됩니다. 이런 소망조차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는 모습도 들어봅니다.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의의 도, 즉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가련한 영혼들이 그렇습니다. 결국 종교 생활로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돌아갈 하나님이 확실치 못하면, 돌아갈 가정이 확실치 못하면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까지도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해 보고라야 아버지 집의 사랑과 은혜의 풍족과 세상의 비극을 대비해 보게 되고 어떤 것이 더 사람다움과 행복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는데,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우리말하고는 조금 번역된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돈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다, 제정신이 들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신앙의 사람들은 사실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고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많습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보다도 자신의 집에 일을 해주고 밥 빌어먹는 사람들까지도 풍족히 누림을 되돌아본다는 거지요. 아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풍족하게 누리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빈곤 속에서 비로소 되돌아보는 자기 아버지 집에 대한 추억입니다. 가족이나 심지어 자식이 아닐지라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면 나를 그 품꾼의 하나라도 다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닌 입장일지라도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부스러기라도 누리고 싶은, 이런 상황은 사실 얼마나 절박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그 풍족한 곳은 내 아버지에게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요. 사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뭡니까? 나의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천국을 나의 것으로 누린 경험을 보게 합니다. 아직도 자신을 아버지의 자녀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추려 죽는다는 표현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아폴리미 그런 말인데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멸망하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죽는다면 결국 이것은 죽는 정도로가 아니라 멸망하는 겁니다. 결국 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은 이 사람이 표현한 대로 뭡니까? 여기입니다. 이 여기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품을 떠난 세상, 그래서 아버지, 내 아버지 집과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칭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 곳이고 이 세상은 각박한 곳이다. 이걸 지금 뭐예요?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보다는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이것이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이걸 철저하게 경험했던 이삭을 보십시오. 비록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칼로 잡아서 바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순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확신을 우리의 이 세대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자세가 또 역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까지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이런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보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귀한 유산은 사실 믿음의 가정이나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그분으로서만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서로가 나누고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8절 19절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다고. 하리라 하고는 뭡니까?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현주소가 어떤 것임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6절 그랬는데요. 지엽 열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열매는 아닙니다. 근데 콩의 일종, 콩과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혹시 칼콩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칼콩, 커다란 칼처럼 그 콩 꼬투리가 생긴 콩이 있어요. 칼콩이라고 있는데 이 지엽 열매라고 하는 게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 짐승들에게나 삶아서 주는, 요즘은 이게 예전에 그 덜 귀했던 것들이 요즘 귀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약용으로도 쓰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지엽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여튼 탕자의 때는 이 지엽 열매는 돼지에게나 삶아주는 것이었고 그것도 배부릴 만큼 얻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여기서 보고 있죠. 신앙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나갈 때 뭐 이런 것이 있었는가? 신앙의 가정에서만 자란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 정도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도 한번 먹어보고 담배도 실컷 피워보고 화토도 치고 이런다고요. 왜? 신앙하는 가정에서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빨려 들어가시듯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풍족하고 여유로운 주님의 품을 또 사랑과 용서와 교제가 풍성한 가정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세상이 풍요롭고 편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자신의 것이 없으면 모질고 거칠 뿐만 아니라 매몰차기까지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자본주의가 기본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체제하에 자유를 부르짖는 세상일 뿐이라고 하는 거지요. 다행히도 이 아들은 그래도 자신의 입장을 빨리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신하훈련을 바로 받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정도만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그나마도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자신의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8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현재의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날리고 맙니까? 왜 거지가 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의지는 사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나를 망하게 하는 또 인인 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어떤 장소가 있고 확신과 기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하찮은 의지보다 신앙의 용기는 훨씬 강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야겠다는 결심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처럼 자신을 비워버리면 이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종으로 의외로 돌아가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믿었던 사람들만큼이나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현실보다 과거의 허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결정을 미루거나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래봬도 전에는 신앙생활 멋지게 했던 사람이라고, 이게 지금 나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 아들처럼 이 현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은 절대로 이득이 못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훌훌 털며 일어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19절 자존심을 버린 소탈함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이 아들을 살게 합니다. 이건 꼭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존심을 던져버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삽니다. 근데 이게 안 돼서 늘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바로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궁정에서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딱 이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힘들지 이렇게 결심만 서면 이제 무섭거나 어려울 대상은 없을 겁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신앙 속에서 안타까움을 겪거든 그러십시오. 이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첫째 가는 비결이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것은 공간 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에서는 가장 뭐예요? 훌륭한 그리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신앙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자리인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냉정하게 자신에게 찾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출발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돌아갈 안식의 거처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기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기쁨과 평안의 안식처로서의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면서 잔소리만 난무하는 부모,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격려가 없이 바가지만 긁어대는 아내, 남편을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것보다도 쫓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의 가정들은 남편들이 집에 돌아오기보다도 세상을 떠도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남편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십시오. 안식을 줄 수 있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아내여야 됩니다. 자식과 남편은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세에 따라서 또 아내의 자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행실이 신앙적인 모습이 대단히 중요함을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앙의 삶은 사실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 계속 붙여지는 말이 있어요. 하되 하나. 자, 머릿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오는 것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결심과 각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그렇죠.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돌리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봤으면. 하는 결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감한 사람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자주 말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결심을 가지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의 때를 말씀하죠. 그때에 각 사람이 생각한 대로 갚으리라. 믿은 대로 갚으리라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셨고 바울사도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역시 같은 로마서 2장 10절에 그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앉아서 머리로 상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의 삶에 옮기는 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또 신앙인은 성령을 의지하는 자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아들이 생각으로만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고 여전히 비참한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일생을 마쳤을 겁니다. 에덴 후에 사실 모든 사람은 이 아버지 집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과 같이 이제 아들로서 딸로서 자격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돌아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짐승의 먹이를 먹으면서 비참한 죄의 종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탈취해서 먹고 마치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삶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경쟁 속에 물고 먹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탕진한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는 확실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자녀의 권세는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이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들은 자신의 결심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21절 그랬다고.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효과 있는 회개입니다.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확실히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마음과 행동으로 돌이키는 회개야말로 거부하지 못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2절 24절입니다. 여기 뭡니까? 전체가 즐거워합니다. 아들의 회개가 있고 아버지의 감격이 있고 서로의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부모들의 같은 심정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얻은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임을 배웁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의 또 하나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람들은 항상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세상에 익숙해 있는 모습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언제나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으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여라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뺏겨서 얻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것을 한 주간 동안 잃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얻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그 얻은 것의 감격으로 잃은 것을 덮어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신앙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세이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모범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죄됨으로 자격을 잃었다는 확실한 겸손으로 인한 회개 또한 돌아가는 자에게 있어야 할 자세임도 배웁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죠. 완전한 회개가 있고서야 아버지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방탕하는 탕자들은 있고 이 문명이 최첨단의 시대인 만큼 신앙적인 가르침은 예전보다 분명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집의 추억을 자녀들의 삶에 분명히 남기는 믿음의 교훈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됨의 삶이며 또 사람답게 사는 것임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시대와 역사의 변화에도 이 회복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